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브가 목사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삐아리 눈물고개, 님이 넘던 이별고개 이런 노래 아시나요? 단장의 미아리고개라는 유행가인데요.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노래입니다. 여기서 단장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말하며 주로 자식과 생이별을 했거나 자식이 부모보다 일찍 죽었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남조선에서는 애간장이 탄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말은 중구 위진 남북조 시대책인 세설 신어라는 책의 고사에서도 비롯되었는데요. 한 병사가 아기 원숭이를 잡아갔는데 그 아기 원숭이를 구하기 위해 쫓아갔던 어미 원숭이가 힘이 딸려서 결국은 죽게 되었대요. 그런데 죽은 어미 원숭이의 배를 병사들이 갈라봤는데 글쎄 창자가 모두 끊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식을 잃은 고통은 이렇게 창자가 모두 끊어질 만큼 크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자신의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서 어린 딸을 자신보다 앞세우게 된 입다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이은혜 집사님과 이수인 자매님과 함께 반갑게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두 분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조금 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단장의 미아리곡에는 저도 아주 좋아하는 유행가예요. 이 노래를 부른 가수의 목소리가 너무 곱고 애절해서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도 하거든요.
이 노래가 남조선에서는 6.25 전쟁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노래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도 해요.
이 노래에는 슬픈 뒷이야기가 있어요. 원래 반야월이라는 사람이 노랫말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가수로 활동을 했대요. 그런데 6.25가 발발해서 피난을 가다가 많은 군중에게 휩쓸려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런. 너무 안타깝네요. 지금도 한 번에 많은 사람이 멀리면 다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피난 중이라 질서를 지켜줄 안전요원들이 없었을 테니 더욱 위험했겠어요.
실제로 같이 피난을 갔어도 인파에 휩쓸려서 이산가족이 되었던 경우가 무척 많았잖아요.
반야월이 가족과 함께 피난을 가려고 했던 곳은 처가가 있던 남조선의 김천이라는 곳이었어요. 인파에 휩쓸려 가족들과 떨어졌지만 그래도 김천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부지런히 처갓집으로 향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내와 자식들은 오지 않았대요. 그런데 마침 서울이 수복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혹시나 해서 서울집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거기서 반야월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4살배기 딸 수라가 죽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아휴, 안쓰러워라. 4살 된 아이가 호기를 견디다 못해 죽었군요.
아마 반야월은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노래가 바로 이 단장의 미아리고개라고 하네요. 사랑하는 어린 딸의 마지막 모습을 그리며 노랫말을 썼고 여기에 곡조를 붙여서 만들었다고 해요.
자식이 죽었으니 그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성경에도 이렇게 자식이 죽는 것으로 인해 슬퍼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다윗은 노년의 시기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지요.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대낮에 겁탈해서 굴욕을 준 아들이 압살롬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며 슬피 웁니다. 다윗이 울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면 정말 애간장이 끊어진다는 말이 이해가 갈 지경입니다. 같이 말씀 볼게요. 사무엘하 18장 32절에서부터 19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그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그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운이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혹이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저도 부모로서 다윗의 심정이 너무 이해가 되네요. 아무리 자기를 배신하고 죽음에 몰아넣은 자식이라도 만약 그 자식이 죽는다면 다윗처럼 내 자식이 죽느니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압살롬이 아무리 큰죄를 지었더라도 다윗에게는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이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하게 된 원인은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인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마를 겁탈했기 때문이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다윗이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에게서 밧세바를 빼앗았고 그 불륜의 결과로 아이가 태어났죠. 그런데 그 아이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압살롬이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군요. 압살롬이 반역과 죽음이라는 사건의 뿌리에는 결국 신하의 가정을 깨뜨릴 정도로 탐욕을 이겨내지 못했던 자신의 죄성이 있다는 것을요.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루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을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네 주인의 처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루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꼬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다윗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고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었다. 무언가 부족했다면 내가 너에게 더 주었을 텐데 너는 왜 충실한 신하 우리아를 죽였느냐? 왜 그의 아내를 빼앗았느냐?
하나님은 너무도 안타까우셨겠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죄로 인해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를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세요. 다만 안타까워하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죄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지요.
압살롬의 반역과 그의 때이른 죽음은 다윗이 지었던 죄의 영향력에서 나온 결과물들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이 죄로 인해 자식들을 자신보다 먼저 죽음으로 떠나보내게 되었지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야곱도 다윗 못지않게 슬퍼했잖아요. 요셉이 죽었으니 조승으로 가서 요셉을 만나겠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창세기 37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해, 옷을 피해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베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녕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더욱 슬퍼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사랑한 라헬이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이었으니까요.
맞아요. 야곱의 삶 중에 많은 시간을 라헬을 아내로 얻느라고 했었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라헬을 그토록 사랑했지만 야곱이 죽기 전에 이른 것은 자신의 무덤을 레아의 옆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 유다를 낳은 이는 레아였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라헬을 사랑했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리아를 향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자식을 앞세운 부모는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아팠을 분은 하나님이시죠. 아무런 잘못도 없는 예수님을 인간의 죄를 위해서 악인들에게 내어주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아들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유일한 아들, 그래서 독생자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귀한 아들을 죄인들을 대신해서 벌을 받으라고 내어주신 거예요.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하늘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눈물이 온 세상을 덮었어요.
오늘 아버지 입다의 경솔한 서원으로 죽게 된 입다의 딸도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어요. 입다에게는 다른 자식은 없었고 이 딸 한 명만 있었죠. 그러니 하나님보다 더 입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분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다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사사기 11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승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크게 도려가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이 그에게로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 위안하고 보내니 그가 그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두 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기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입다는 기분이 너무 좋았을 거예요. 스스로의 기쁨에 취한 입다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마중을 나오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혹은 무엇이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입다는 불안했을지도 몰라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셨던 사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약속의 말씀들이 있었는데 입다는 그런 말씀을 받지 못했거든요. 입다는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은 나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구나.
그래서 입다는 자신의 쓸모를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 증거로 번제를 드리겠다고 한 것이죠.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입다가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또 약속의 말씀을 안 주시면 어때요? 하나님의 신이 이미 입다에게 임했잖아요. 그 이상으로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거는 것들이요. 저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할 테니 이 기도는 꼭 응답해 주셔야 해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기도가 있는데 혹시나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봐 조바심이 나서 그것을 조건으로 걸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미리 아시니까 그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그랬을 때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둘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대해 모두 알고 계세요. 당연하죠. 그분은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시거든요. 하나님은 입다에게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 성령님, 즉 여호와의 신까지 임하게 하셨어요.
입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나 아쉽게도 반쪽짜리였어요.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고 섬겼지만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에 대해선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입다는 암몬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뒀어요. 사생아로 태어나서 이브 형제들에게 쫓겨나기까지 했던 입다가 고향인 길로앗으로 그무에 환영하게 된 것이지요.
도대체 누가 자신을 맞이할지 아마도 많이 궁금했을 거예요. 아마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가장 먼저 맞이하러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들은 외부의 얼굴을 잘 비치지 않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입다가 가장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사랑하는 외동딸이 아버지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소고를 잡고 춤추며 가장 먼저 마중 나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고를 치며 춤을 추었던 여인을 다른 곳에서도 본 적이 있지 않나요? 성경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미리암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홍해에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물리쳐 주셨을 때 나오는 장면이에요. 출애굽기에 나왔던 이야기죠.
맞아요. 그런 미리암처럼 입다의 딸은 아버지가 승리해서 이제는 당당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진 것이 너무나 기뻐서 소고를 가지고 춤을 추며 환영합니다. 그런데 정말 큰일 났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입다의 경솔함이 자기 발등을 찍어버렸네요. 입다는 너무도 괴로웠을 거예요. 자신의 성공과 딸의 목숨을 바꾼 셈이니까요. 그런데 사실 입다가 율법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 뒤 딸이 죽지 않아도 되었어요.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읽어보면 하나님께 했던 서원이 잘못된 것이었을 때 물을 수 있는 규례가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소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운 5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세로 20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 5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은 운 5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은 운 3세겔로 하며
60세 이상은 남자이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소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중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의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소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늘 실수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후회를 하죠.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시죠.
사사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도자이면서 영적인 지도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사였던 입다도 이 규례를 몰라서 딸의 죽음을 손 놓고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절대로 손에서 놓지 말라고 하셨지만 후손들에게 내려오면서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더라도 제대로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해요. 결국 말씀을 잘 몰랐던 입단인 딸을 번제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입단은 레위기 27장을 모르고 있었더라도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리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좋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번제 안 드려도 괜찮아. 네가 나를 따르는 것만으로도 기쁘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번제를 싫어하기도 하셨고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입다가 괴로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입다는 자기 딸이 눈앞에서 죽게 되었는데도 차마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지 못했어요. 정말 미칠 것 같고 그런 소원을 한 스스로가 너무 밉고 죽도록 후회가 되었을 텐데도 속으로 사귀기만 했어요.
그것은 입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입다가 하나님 앞에서 제발 소원을 돌이킬 테니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기를 원하셨을지도 몰라요.
맞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제사를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셨거든요. 그러나 입다는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우선 자신이 서원을 반복한다면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패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겠죠. 뭐니뭐니 해도 본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였고 따라서 이스라엘의 평화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요.
또 입다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사생아이다 보니 가정의 따뜻함이라든가 아버지의 인자함이나 긍휼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겠지요. 이런 입다가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를 드리기란 꽤나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입다처럼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할 때 그럴 땐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무리하게 대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 어떤 환난에서도 목숨 걸고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세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배워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자라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절대 체면 차리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시니까요.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신방예배 함께하는 조말 목사입니다. 우리 예언자매님, 미수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저한테 예수님은 저를 사망에서, 사망의 움침한 걸작에서 구원해주신 생명을 주신 분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무 귀하신 분이다. 미소자매님은요?
저는 제가 느끼는 예수님은 제가 항상 기댈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댈 수 있는 분? 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항상 저의 곁에 계시고 제가 뭐 어려울 때나 또 즐거울 또 어려울 때는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이고 또 즐거울 때는 항상 먼저 생각나는 분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곁에 계시고 도와주려고 하신다. 네. 네. 이 두 분의 고백에 예수님이 또 저희의 예수님이기도 하잖아요.
네.
아멘이시죠? 아멘, 신자 여러분. 네, 동의합니다. 우리 이 마음 남아서 우리 신방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미소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것이 아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임재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준비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또한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이 있더라도 죽음보다도 강한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의 신앙의 전수가 잘 이어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멘.
이 시간 우리 북조선과 남조선이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공동체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흠양하여 주세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언자매님, 미소자매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은요,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오셔도 분별을 할 수가 없고, 또 오셔도 오해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죠.
네, 그것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분명하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인데요. 미수자매님 읽어줄래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사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00년 전에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기묘자는 뭐고 모사는 뭔가요? 한국말인데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 너무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어요.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데 당신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신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알기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 이사야서 9장 7절의 말씀 우리 미소자매님 읽어줄래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목사님,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지금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우리는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 같은 존재가 탄생을 해서 다시 이스라엘의 강성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고 싶은 많은 사람들의 소원 속에는 그런 왕이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꿈꿨을까요?
정치적으로 힘 있는 메시아, 군사력도 있어서 힘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 것 같은 메시아를 기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강한 모습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런 출신 성분으로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겠어? 이런 마음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일이 신약 성경에서 일어난 것이고요.
맞아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런 분이신 거죠.
목사님, 그렇다면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신다라는 것인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가? 어떤 예수님이신가? 오늘 저는 두 가지 교훈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외로움 가운데 있는 나에게 사랑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늘 외로움 가운데 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죠.
맞아요. 사람은 실존적으로 외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짝이 필요한 존재죠.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인데요. 미수 자매님 읽어줄래요?
창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말씀하시고 아담의 아내로 하와를 만들어주신 걸 보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되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외롭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가족이 있어도 어느 순간인가 혼자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이야기 너무나 잘해줬어요. 누군가는 사별을 하거나 이별을 통해서 혼자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어느 순간에다 보면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나는 고독하고 외롭고 나는 혼자라고 생각을 가지고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플 때 내 아픔을 누군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서 더 외로운 것 같아요.
내가 아프면 내 몸에 열이 나고 그걸 나 혼자 이겨내야 하잖아요. 누군가 옆에서 간호해 줄 순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이겨내야 하고요. 수많은 어려움도 그 모든 문제는 결국 나의 문제인 거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사랑도 식어버리고 마음도 변하고 또 배신을 하기도 하고 이별을 하기도 해요. 결국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느끼게 되는데요.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별로 나랑 생각이 또 안 맞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사람과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지만 역시 똑같은 과정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늘 외롭고 혼자고 고독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거죠. 이런 일들을 겪고 나면 결국 나는 혼자고 고독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사람이 공허하고 외로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간이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창세기에 있는 선악과 사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 우리 예언자매님 읽어줄래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이때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된 거네요.
이 분리가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존재란 말이죠.
목사님 말씀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신 거네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건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언자매님이 읽어줄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유일한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우리의 외로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니까 비로소 우리 인간의 공허함이 외로움이 해결이 되고 그 공허하고 외로웠던 그 마음의 감사와 만족으로 충만케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지 아니면 만족이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예수님을 알기 전과 후의 삶은 전적으로 달라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의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들이 절망과 탄식, 절망 속에 탄식하던 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외로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외롭고 공허하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는가 살펴보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삶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해답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결국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죠.
사람이 살면서 어려운 문제나 고통에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넋두리처럼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고통의 바다를 지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맞아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차려야 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늘 열심히 정신 차리고 생활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예, 두 분 너무나 훌륭한 이야기 해줬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당하게 되는 어려운 문제들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과연 무슨 색이겠습니까?
검정색이라고 할 것 같아요. 문제라고 하는 고통,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검정색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둠이죠. 깜깜합니다. 우리가 어둠에 갇히게 되었을 때 제일 필요한 것이 그런데 빛이죠. 사람은 사실 빛이 없으면 무기력해져요. 빛이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잠자는 것밖에 없어요. 영적으로도 잠들어버려요.
맞아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면 영적으로 잠들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잖아요.
또 어둠 가운데 있다 보니까 지금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해요. 모르니까 또 두려움에 휩쓸리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데 어떤 일이 다가올 것인가? 내가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아닌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계속해서 나를 엄습해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내가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는 거죠.
착각이었다라고 깨닫고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 하면은요, 주로 어려운 위기 가운데 과하게 될 때, 그럴 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관계가 깨어지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어려운 문제가 어렵거나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될 때 내가 그동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착각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한순간에 내 인생이 송두리째 요동치는 순간이겠네요. 정답을 찾으려고 애를 써보는데 답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 인간은 절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오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뭐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이 마음속으로부터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것을 우리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거 한 가지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하면은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모든 인생에는 해답이 있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해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 해답이 뭡니까?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인생 살면서 이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겠네요.
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지금 원하는 해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 예수님은 내 인생의 해답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하심도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답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북조선 신자분들이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기대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예수님 사이의 차이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종종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강한 예수님만을 바라면서 내 기대에 맞지 않으면 실망했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말씀을 들으며 인간의 외로움과 공허함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온다는 것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로 예수님이 친히 오셨다는 사실이 큰 위로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또한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해답은 결국 예수님이시라는 고백을 다시 붙들게 되면서 한 번에 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이후로 내 기준이 아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예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내는 훈련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귀한 마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살면서 외롭고 공허하고 무기력하고 넘어지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 예언자매님 나눔 가운데 좀 이렇게 특별히 좀 와닿던 부분이었는데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 근본과 뿌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사실 기억하셔서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미소자매님.
저는 오늘 예수님을 전 정말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제가 꼭 필요할 때만 찾는 분 그리고 저에게 좋은 말씀만 해주시는 분 정도로만 대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여전히 사람들의 평가나 어떤 유혹적인 그런 상황에도 흔들릴 때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베드로의 고백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런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믿음은 제가 애써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고백이나 내 선택과 태도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지를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삶 속에서도 이런 상황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저의 믿음과 또 모든 것을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그러잖아요. 두 분의 고백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지혜로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요나 시모나 이것은 네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귀한 고백을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북조선 신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언자매 미소자매가 고백한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음속에 대새기시고 정말 그분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우리 저와 우리 북조선 신자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런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오늘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나고 보니까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외로움 가운데 사랑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인 줄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 네. 예수님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노래하며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오늘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신자들을 잡아당기고 수렁에 빠지게 만들고 죽고 싶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들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땅에서만 해답을 찾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독수리와 같이 날아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민족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도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북조선 신자와 남조선 신자들이 마음을 아파하여 모세와 같이 한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신방 공동체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음적 통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신방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 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동감화 시켜주시는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신방예배에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노라고 그렇게 삶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들 가운데 미소자매와 우리 예언자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